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귀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에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에 힘을 내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어려운 사정과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골로 위기가 이제는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직접 찾아가 손도 잡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며 땀도 함께 흘리며 서로 섬기며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기도 하였는데 코로나의 전염성에 대한 걱정으로 서로 만나거나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들도 없고 간병이 필요하지만 간병인을 찾지 못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연락이 끊어져 외롭게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병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혼자 근심하다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전염병의 상황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긍휼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회복의 기운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이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기업 및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많이 있지만 세계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바른 판단이 되게 하시고 적절한 대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기업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그들의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감사하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업과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약해지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 애써 감추며 마음 부여잡고 인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가족들의 앞날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살펴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에 거주하는 젊은 가장이 오늘부터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 치료를 시작합니다.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는 항암의 긴 여정입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오니 모든 치료의 기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타국에 있는 자녀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나아갈 길을 찾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길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심겨져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셨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래야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예,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 그리고 또 압살롬의 그 처형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어제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슬퍼하는 내용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백성들이 또 그것을 알고 또 마음이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면 다윗의 죄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 허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그리고 또 그 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그 작은 것 같았던,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권력의 사용이, 그리고 또 얼마든지 한 사람쯤은 그저 죽여도 될 것 같았던 그런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권력의 남용이 결과적으로는 큰 하나의 형벌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하나의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욕정을 감추지 못하고 또 여인을 취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암논이 또 그렇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생겨난 파생된 또 문제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암논을 죽이면서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항감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역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의 그 잘못이, 권력의 잘못된 사용이, 힘의 잘못된 사용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 왕이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그 처첩들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의 어머님도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고 되어 있고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사무엘하 3장의 그 족보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나라의 지역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왕비를 삼음으로써 권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그의 어떤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드는,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 다윗의 역사,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죠. 다윗의 별, 뭐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의 별 뭐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조와도 같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이런 처절한 역사라 그럴까요? 또 부끄러운 역사, 이 역사들을 숨김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데 우리 같은 인생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를 잉태하게 되고 또 그 죄가 또 장성하여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이 하죠. 꾀를 낸다고 할 때도 꾀를 낸다고 했는데 결국 그 꾀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형벌이 될 때도 있고요. 또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했지만 조금 내가 그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금 잘못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조금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고 큰 문제가 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을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러하고 또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또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면서 지도자들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 또는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권력과 힘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고 나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위치를 망각했다 그럴까요? 지켜내지 못하는, 사실 이후부터 다윗의 그 왕권은 상당히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왕권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또 이렇게 뭐랄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많이 보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당연히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군사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고 압살롬을 죽이라고 해야 되는 정도의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그 지도자의 모습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을 잃은 다음에 다윗은 아주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예, 이 슬픔이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꽤 오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도 요압에게까지 이야기가 들릴 만큼 이 다윗의 슬픔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입니다. 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요압에게 들렸다는 것이고요. 1절에서 말씀은, 자, 요압은 왕을 위해서 충성한 그런 장군입니다. 또 왕의 생명을 구한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위하여, 반역했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는 말이 들리니까 요압 장군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모든 그 이야기가 백성들에게도 들려졌을 텐데, 그러자 그날 승리를 하고 기쁨으로 축하를 벌여야 됐었던 그들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슬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도 슬퍼하는 지금 그 모습이 2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감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막 눈치 보는 장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왕을 보호해드리고 왕권을 수호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다윗 왕이 기뻐하고 우리들에게 칭찬을 하고 또 상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 왕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싸웠는데 돌아와 보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돌아와 보니까 왕이 적군의 그 당시 어찌 보면 싸움의 적군이지 않습니까? 적군의 적장, 물론 자기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마치 패잔병처럼 된 것이죠. 승리한 군사들이 패잔병처럼 가만히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정말 크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행진을 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와야 될 성읍인데 그게 그렇게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조용하게 도망자들이 들어오듯이 몰래 들어와서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압살롬을 향한 슬픔이 표현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예,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의 내용은 이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그 슬픔의 그 표현이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미쳤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도 슬픔이 되고 도리어 죄진자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전히 압살롬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는다면 뭐 오늘 이야기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다윗의 반응과 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이스라엘 군사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작은 이야기의 흐름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백성들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윗사람이 그날 괜히 기분이 나쁘면 아랫사람까지도 다 긴장하게 만들고, 조금만 저 내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아랫사람들까지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또는 또 뭐 또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조금이라도 그 분위기가 잘못되거나 기분이 나빠서 그것이 표현되면 가정의 아이들까지도 다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왕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그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다윗은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슬픔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슬픔에 그냥 완전히 함몰되어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압이 이제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읽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예,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요압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과 그리고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그들의 얼굴을 지금 왕께서는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도리어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자를 도리어 사랑하시는 셈이 되어버렸고 또 왕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도리어 미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요압이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왕이 이만큼 슬퍼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 적군으로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왕자이긴 했지만 그를 향한 그를 그 처단했던 것이 어떻게 죄가 되고 또 그 왕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이 지금 함께 참여했던 이 부하들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지금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그는 조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예, 이제 부하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을 때 요압과 같은 그런 그 훌륭한 장군이 그의 옆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압이 때로는 과격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도 야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요압은 다윗을 아주 철저히 돕고 있는,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만드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나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요압이 그 흔들리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처단했고 또 그 압살롬의 죽음을 지금 애도하고 있는 그 다윗 왕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저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대부분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줄 수 있는 친구 혹은 또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충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회사를 이끌어갈 때나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내 옆에서 나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옆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찾아봄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지도자 다윗, 왕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만 지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부하들, 그를 위해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잃어버린 것에만 지금 그냥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옆에 충직한 지금 종들이 있고 또 군사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밑에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 함께 얹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예, 왕이 이제 드디어 문 밖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을 하고 축제를 벌였다는 의미로 8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 옆에서 돕는 요압의 모습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저 어찌 보면 그저 하나의 사건이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붙잡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